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25살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렸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오늘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전날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송환령에 영국 주재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태 전 공사의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아들만 두 명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도 태 전 공사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 태 전 공사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1세대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회담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러시아와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한 가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며칠 안에 양국 실무진이 만나 가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가에 협상 결과가 달려있다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곧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시리아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만큼 러시아와 이란 등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열강이나 미국과 중동 등 반군을 지지하는 세력 모두 내전을 끝내기 위해 함께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란 공군기지를 통한 시리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란 하마단 공군기지를 통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이란 기지 사용은 테러 대처에 관한 상호 협정과 시리아 내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남부 헬만드주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자 미군이 현지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찰스 클리블랜드 준장은 어제 탈레반이 일부 전술적 승리를 거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며 헬만드 주도 라시 카르가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 1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 준장은 또 파견된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의 훈련과 자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프간군이 탈레반의 공격에 맞서는 더 좋은 계획과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곳에서 승리한 탈레반은 주도인 나시카르가 지역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랜 기간 독일 주민으로 살아온 터키계 이민자들에게 독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이탈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계 이민자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독일 의회가 지난 6월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살해 사건을 대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약 4만여 명이 쾰른에 모여 집회를 갖고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기도를 비난하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터키 정부는 ISIL이 지난 주말 발생한 쿠르드족 예식장 폭탄 테러에 어린이 자살폭탄 요원을 이용했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는 어제 이번 테러에 어린이가 폭탄을 터뜨렸다는 추측은 목격자들의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자살 폭파범이 ISIL이 보낸 12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드림 총리는 이번 테러의 주체와 테러 조직의 명칭 등에 관한 초기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25세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 서너 명이 지난 7일 서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내려와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25세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이 빨치산 태병열의 아들이다, 또 북한 비자금을 소지했다는 소문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25살 이상 자녀들에 대해 본국 송환령을 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3당 간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송환령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망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태 전 공사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녀 때문에 망명을 결정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태 전 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명 결심을 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태 전 공사의 망명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망명 동기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례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외교관들의 최근 탈북에 대해 대북 제재 이후 통치자금 상납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문책을 당할 우려 또한 커진 게 큰 이유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증거를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뭐 꼭 보기는 어렵지만 그 상당한 그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태 전 공사의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태 전 공사에겐 아들만 둘이라고 보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에 태 전 공사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태 전 공사가 북한 비자금을 소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전 공사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선 당초 일부 언론에서 김일성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1세대 태병열 인민군 대장의 아들로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태전공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부인 오혜선 씨는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일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유럽에서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주재원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과 함께 잠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이 주재원 망명 여부는 확인 중이지만 거액의 노동당 자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실체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태용호 공사가 근무했던 영국 현지 언론도 태 공사의 망명 소식을 관심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대사관 주변에 살았던 영국 이웃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런던 교회 일링에서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평판은 긍정적이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0일 일링 주민들이 태영호 공사와 북한 외교관들을 조용하고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모범 이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태공사와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매우 예의 바르며 편안한 사람들로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차하러 뒷문으로 나올 때를 말고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이 주민은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다른 이웃이 말해줄 때까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은 태공사가 대사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7월 중순경 이례적으로 분주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가고 몇몇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날이 떠난 날 같다.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공사가 좋은 사람이었다며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을 봤고 세차할 때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링의회의 존볼 의원은 처음 북한 대사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이 치안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막상 대사관이 들어선 뒤 불평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대사관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볼 의원은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신문은 북한 대사관이 고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정원들이 잘 꾸며진 런던 교회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신문은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고를 겪던 정황도 전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외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20만 파운드, 미화 26만 달러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북한 대사관은 한두 대의 공관 차량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2005년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어 대사관이 소재한 일링 지역의 중고품 매매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이 신문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중고품은 외교관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북한으로 가져가 선물 혹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일 씨는 또 한 북한 외교관이 중고 인형을 사서 세탁한 뒤 새 것으로 되팔아서 부수입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 서너 명이 최근 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보안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너 명의 북한 주민이 어선으로 알려진 배를 타고 한국 측 서해를 항해하다가 경기도 평택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망명 의사를 밝혔고 평택 해경은 이들을 보안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내부의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네네. 이례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네. 배경을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괴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지도부와 간부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분리된 그런 차원에서의 통일 문제에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발언이 지난번 8.15 경축사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그 태영호 공사의 망명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태공사의 망명 이후에 또 북한의 일련의 망명이랄지 또는 지난번에 북한 여성 식당 종업원들의 망명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북한 체제의 어떤 균열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서
네.
대통령이 그렇게 그 정리를 했다 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그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의 망명에 대해서 태용호 공사의 망명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도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 네. 내부의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혹시 네. 교수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그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달러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외교관들이 할당량을 더 많이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게 또 그 외교관들의 고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외교관들이 뭔가 좀 북한 내부의 그런 최고 지도부의 방침에 대한 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런 그 탈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는 또 그런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이런 탈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탈북 행렬이나 또는
예.
탈북의 어떤 일반화된 현상, 정치적 의미의 탈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예.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도 대북 제재일
네.
것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또 박 대통령이 네. 북한 엘리트층의 이반 현상과 함께 북한 당국의 이 주민에 대한 공포 정치도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네.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네.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권력층과 네. 일반 주민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에 그런 그 균열을 좀 노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 지도부와 주민과 간부를 이렇게 분열시켜서 간부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뭔가 대북 정책을 펼친다. 이런 것이 하나 대통령의 좀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그러한 어떤 균열 조짐이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의 그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부의 균열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외교관이나 또는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뭔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좀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다. 혹시 이런
네.
언급이 북한 체제 전환을 겨냥한 방향으로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대통령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다 이렇게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레짐 체인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정권 교체, 김정은 체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그 생각이 거기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압박 일변도로 간다. 그렇게 보면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압박 일변도로 가고 남북관계는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지속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이었던 상황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 네. 대화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 정부가. 뭐 앞으로도 그럴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의 8.15 경축사나 8월 22일 날 국무회의 발언 이런 또 UFG 훈련에 대한 과정에서 그런 발언들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남관계에서 대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 그 과정에서 그 압박을 하게 되면 북한의 균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붕괴로 가는 이런 식의 그런 논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또는 인도적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차원에서 본다면 또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대강의 상황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한 테러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또 한편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북한의 그런 테러나 또는 무력 시위의 가능성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과거 전례로 보면 북한이 UFG 훈련이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이런 훈련 과정에서는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시위랄지 또는 테러랄지 이런 것들을 한 전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
한미훈련 직전이나 직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측에 밀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게 밀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저강도 무력 시위나 또는 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은 한미훈련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미훈련이 끝날 즈음이랄지 이런 정도 시점에 북한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데 주목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다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6에서 8kg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총장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에서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북한의 모든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재처리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 안전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이후 북한의 영변 재처리 시설 가동과 관련한 다양한 징후가 발견됐으며 이런 징후가 지난 7월 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과거 북한의 재처리 과정을 볼 때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서 결의 2270호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재처리 당시 외무성 등이 공식 발표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연구기관의 외신 인터뷰라는 간접적 형식을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핵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비공식적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식 대응을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IAEA가 북한의 재처리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우려를 밝힌 만큼 국제사회가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논평에서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플루토늄의 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불능화시켰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연료 공장 등 3대 핵심 시설 가운데 재처리 시설에서 연기가 났다는 건 원자로에서 다탄 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지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8,000개의 연료봉을 통상 1년 정도 태웠다고 가정했을 때 6에서 8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8,000개의 연료봉을 1년 정도의 태운 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했다면 이것이 한 6에서 8kg 정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봄부터 그런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통상 그 8,000개를 재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4에서 한 6개월 정도, 짧을 때 3개월 정도 가능하면 8월달이면 벌써 봄부터 했기 때문에 재처리 작업이 끝났다는 거죠. 기폭장치 안에 들어가는 원료인 핵분열 물질인 거죠. 플루토늄을 이제 확보한 거죠.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통상 4에서 뭐 몇 킬로 되니까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게 더 이제 추가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함께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북한이 올해 영변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2개에서 4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SIS는 북한에서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5.5에서 8kg으로 추정했으며 핵무기 1개당 2에서 4kg의 플루토늄이 쓰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제된 플루토늄은 고농축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원료 물질입니다. ISIS는 아울러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정치를 지난 6월 제시했던 13개에서 21개로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이 지상군 병력을 늘리고 미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Affairs의 8월 호에 차기 대통령에게 국방 전략에 대해 제안하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과격한 정권, 약화되는 경제, 늘어나는 핵무기가 미국의 독특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미국이 수년간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헛되이 북한과 합의를 맺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실패한 전략을 뒤집고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손베리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행정부도 북한 정부의 약속만 믿고 현재의 전략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기회가 아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감축 조치를 취했을 때에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손베르 위원장은 제안했습니다. 또 국방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손베르 위원장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도 2배 많고 경제 규모는 10배나 된다며 한반도에 배치해야 하는 지상군 병력의 부담을 한국이 시간을 두고 더 늘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 병력은 다른 시급한 임무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손베르 위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의 대규모 이동에 의존하는 대신 아시아와 유럽에 충분한 미군 병력을 전진 배치해 놓아야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베르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한편 중동에는 양보다 질을 고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미국이 직접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현지 국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군 특수부대와 군사고문 등을 중동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손베르 위원장은 이런 구상을 1과 2분의 1 임전태세로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는 와중에 유럽과 중동의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미군이 배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솜베르 위원장은 국방 예산이 삭감되고 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국의 국방 전략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미 민간단체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선적인 위협 요소로 꼽았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남북한의 특수전, 비대칭, 준군사 전력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오랫동안 효율적인 특수전과 준군사 전력 구성에 대한 경쟁을 펼쳐왔다며 양측의 비정규전 혹은 비대칭 전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최근 공격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제한적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런 비정규전 전력 활용으로 인한 오판과 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비대칭 전력의 규모와 역할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파악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각종 보고서들을 종합해 관련 전력 규모와 역할을 취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선적 위협으로 꼽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군사 소식통들은 대부분 그 규모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명이 경보병 부대, 6만 명은 배후 교란 임무를 띤 제11 폭풍 군단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군이 특수전 병력과 장사정포 등으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이런 특수전 병력을 인간 어뢰, 인간 폭탄 등 자폭수단으로 언급하며 자부심을 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전문 매체인 IHS 제인스 보고서 등을 인용해서 북한 특수전 부대의 임무가 정찰과 한국 내 제2전선의 구축, 한국과 미국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의 파괴와 교란, 한미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의 무력화, 서해 북방 한계선의 섬들에 대한 침투 등 다양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3개 항공육전여단과 3개의 정찰여단, 12개 경보부대, 다양한 침투부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경우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8만 8천 명으로 추산하고 규모도 다르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공개된 통계가 거의 없다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1개 사령부에 7개 여단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6해 공군과 해병대 모두 특수작전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육군이 1만 명 규모로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테러 시도에 대한 대응, 북한 내부의 위기, 내전, 인재나 자연재해,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시 우선 조치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보 등 다양한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자료 등을 인용해 예비군 등 한국의 준군사 전력은 300만 명, 북한은 77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군사 조직엔 노동적위군 570만 명과 붉은청년군의대 100만 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끝난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 종합 34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합 20위를 했던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보다 저조한 성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금메달을 기준으로 한 종합 순위에서 34위에 올랐습니다. 4년 전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 20위를 기록했던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전체 메달 수는 1개 늘었지만 금메달이 2개 줄어들면서 종합 순위도 14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육상과 수영, 탁구, 레슬링, 양궁, 체조, 역도, 유도, 사격 등 총 9개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모두 31명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은 지난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우올림픽에서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 특히 역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기 거기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하면 그 역기 웨이트리프팅도 기대를 하고 레슬링, 주도, 그다음 슈팅, 그다음에 탁구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 북한의 첫 번째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메달이 역도에서 나왔습니다. 여자 역도 75kg급에 출전한 림정심 선수는 지난 13일 열린 경기에서 합계 266kg을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69kg급 금메달을 딴 림정심 선수는 한 체급 올려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도 세계 정상을 지키면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여자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또 여자 역도 63kg급의 최유심 선수와 75kg 이상에서 김국향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엄윤철 선수는 중국 선수에게 밀리면서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금메달은 지난 15일 나왔습니다.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자 체조의 리세광 선수는 이날 열린 도마 결산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91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리세광에게 직접 금메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반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했던 여자 체조의 홍은정 선수는 착지에 실패하면서 6위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남자 사격 권총 50m 경기에서 김성국 선수와 여자 탁구 개인전에 출전한 김성희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기대를 모았던 김국향 선수는 28명 중에서 25위로 예선 탈락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또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유도와 레슬링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홍은정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연습 도중에 한국의 이은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 사진에 대해 위대한 몸짓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사진을 리우 올림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10가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브라질이 또 다른 중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조만간 마무리되는데요. 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갖게 된다는 소식. 또 미국 소식으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클린턴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이 특혜를 누렸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브라질 대통령이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요?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네. 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지난 5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건데요. 네. 브라질 의회가 앞서 이 올림픽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표결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네. 오는 목요일 표결이 시작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찬성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많지만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 탄핵이 최종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주요 외신들도 브라질에서 13년 만에 좌파 정권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거란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예, 25일부터 표결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네. 표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목요일에 시작돼서 30일이나 31일쯤 끝나는데요.
네.
브라질 상원의 전체 회의를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탄핵 심판 최종 표결이 열리는데요. 29일에는 호세프 대통령이 상원 전체 회의에 직접 나와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호세프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서 탄핵안의 허점을 부각시키고 최종 부결시킬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투표를 해서 상원의원 81명의 3분의 2가 되는 54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예.
찬성의 3분의 2가 안 되면은 호세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예. 81명 가운데 54명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 찬반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브라질 매체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상원의원 가운데 43명에서 5명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쪽이고요.
네.
18에서 19명은 이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17명에서 20명 정도가 의견을 정하지 못했거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예.
변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중에 한 12-13명 정도가 탄핵안 쪽으로 마음을 굳힌다면
예.
탄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핵 추진 세력과 이 반대하는 호세프 대통령 측이 서로 이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그런데 찬성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지난달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다타폴리아가 실시한 브라질 국민 설문조사에서
예.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58%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는요, 오는 10월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 상원 의원들로서는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이 브라질 정치권에서는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대부분 탄핵 찬성 진영으로 넘어갈 거란 예상이 실렸습니다.
예.
이 호세프 정부에서 각 부처 장관을 지낸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질 걸로 알려졌고요.
네.
탄핵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던 헤난 칼리에리우스 상원 의장마저 찬성에 투표할 거로 관측이 되고 있어서
예.
나머지 의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호세프 대통령의 거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겠군요.
네.
탄핵이 가결되면 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까?
직무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예.
테메르 권한대행의 소속당이자 원내 제1당인 브라질 민주행동당은요, 탄핵이 최종 가결될 걸로 낙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되더라도 테메르 대행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 초반에 머물러서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글쎄요, 브라질 정계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정치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그렇습니다. 남미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 현재 1930년 이후 최장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잇따라 파산 선언을 하면서 수개월째 지금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브라질 경제 전망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브라질 시민사회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걸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일본이 정상회담을 여는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 행사 별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예,
있습니다.
요즘 푸틴 대통령 만나는 해외 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양국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이 영토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라고 일본의 NHK 방송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오랫동안 두 나라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러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하고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이 섬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투었는데요.
예.
얼마 전 두 정상이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어서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일본 언론들이 예측하고
예.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지역을 쿠릴 열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이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데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
이 일본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 열도 가운데요.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이런 이름의 네 개의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예.
2차 대전 이후 러시아가 이 네 개의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삼아서
예.
자신들의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획기적인 의제가 있다고요?
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 조약 체결을 전격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전쟁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실무 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네.
양국 간 대화가 최근에 상당한 결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베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요?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일본으로 공식 초청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이 방일 일정 중에 성과를 내도록 추진한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클린턴 가족이 세운 자선재단이죠. 클린턴 재단과 이 국무부 관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이 나왔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클린턴 후보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클린턴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이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성향의 그 시민단체 사법감시가 입수한 이메일을 보면은요, 클린턴 재단 관계자였던 더글러스 밴드 씨가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하고 바레인의 살만 왕세자 간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살만 왕세자가 클린턴 재단의 후원자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재단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예.
밴드 씨는 이 이메일에서 살만 왕세자가 클린턴 재단의 좋은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인 후마 에버딘 씨가 면담 약속을 잡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는데요. 이 에버딘 씨는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만나고 싶어하는 재단 후원자들의 이 다리 역할을 해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단에 고액을 기부한 사람이 국무부에 클린턴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을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클린턴 후보 측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보좌관들하고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사이에 개인적으로 오간 대화일 뿐이고
예.
클린턴 후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치 기업이라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앞서 이 미 연방수사국 FBI가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FBI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에 대한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브라이언 펠론 클린턴 재단 측 대변인이 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클린턴 재단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을 돕는 자선 재단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의 사업은 오로지 트럼프 후보 자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수상한 관계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후보가 아직 보유 자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화살을 트럼프 후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원금 문제가 계속되니까 클린턴 재단 측이 앞으로 이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선별해서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11월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국인이나 기업으로부터는 더 이상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또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재단 이사진에서 물러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평양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주, 남포, 신유주, 수풍은 30도, 양덕 29도, 중강 27도, 강계 2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30, 용현, 개성, 사리온, 신계가 31도로 아직까지 낮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함흥 29, 심포 27, 장진 23, 해산 27도, 풍산 23도가 예상됩니다. 원산과 장정은 28도, 평강 30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린데요. 청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웅기 성진 27도, 삼지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25살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렸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오늘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전날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송환령이 영국 주재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태전 공사의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아들만 두 명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도 태전 공사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 태전 공사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1세대 태병열 인민군 대장의 아들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회담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러시아와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한 가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며칠 안에 양국 실무진이 만나 가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가에 협상 결과가 달려있다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곧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시리아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만큼 러시아와 이란 등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열강이나 미국과 중동 등 반군을 지지하는 세력 모두 내전을 끝내기 위해 함께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은 이란 공군기지를 통한 시리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란 하마단 공군기지를 통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이란 기지 사용은 테러 대처에 관한 상호 협정과 시리아 내 상황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주 이란 공군기지에서 폭격기와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남부 헬만두주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자 미군이 병력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찰스 클리블랜드 준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탈레반이 일부 전술적 승리를 거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며 헬만드 주도 라쉬 카르가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 1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 준장은 또 파견된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의 훈련과 자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프간군이 탈레반의 공격에 맞서는 더 좋은 계획과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랜 기간 독일 주민으로 살아온 터키계 이민자들에게 독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이탈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계 이민자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독일 의회가 지난 6월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살해 사건을 대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약 4만여 명이 쾰른에 모여 집회를 갖고 터키에서 발생했던 쿠데타 기도를 비난하고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50% 대 42%로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NBC 방송의 이번 지지도 조사에서 8%포인트 격차가 난 것은 앞서 지난주 같은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난달 말 이후 비슷한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특히 백인 이외 소수계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매우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후보 지지율은 6%에 불과했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8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